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저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빠지는 일 없이, 뭐 그 당시는 다 그랬죠. 학교도 개근상 받는 친구들 많았었습니다. 학교 잘 다녔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주변에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놀러 가자라고 하면 이 뭐 제가 가고 싶기도 하고 억지로 또 토요일날마다 중고등부 집회를 따라다니니까 뭐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놀러 가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 항상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게 야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 네가 목사도 아닌데 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적당히 믿고 살았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 교회 나가야 할까요? 우리 금요기도회는 나와야 되는 걸까요? 안 나와도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딱 구원받고 천국 갈 정도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 그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정하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올 것이며, 아론의 지팡이는 다른 지파의 지팡이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모든 기구나 재산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아멘.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성막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없는 광야 시대였으니까요. 성막에는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성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었고요,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성소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기 들어가지 못했고, 만약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특권일까요? 이게 특권이기도 합니다만, 남들은 못 들어가는 데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특권이긴 합니다만, 이게 두려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그 불에 자기들이 타서 죽었단 말입니다. 특권이긴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긴 한데, 이게 그냥 좋기만 한 특권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특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그래 그냥 천국 들어가고 구원 받을 정도만 믿으면 돼,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를 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지켜야 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릴 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로 살다가 권사가 되면 교회에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권사로 살다가 또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커진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어떤 분은 전에도 뭐 어떤 저희 교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가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목사는 절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요, 개신교가 생겨났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이 목사가 제사장이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 권사님 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제사장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직접 받습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 얘기니까 아, 목사님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8장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한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집과 넓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집을 물려받습니다. 집을 받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읍이라고 해서 12지파에 각 4개의 성읍,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걸 도와야 하니까. 12지파에 각 4개씩,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은 나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그리고 땅도 조금 있었습니다. 목초지가 조금 있어서 뭐 양도 키울 수 있고, 근데 아주 조금만 줬습니다. 진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그러면 레위인들은 크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크게 목축을 할 수도 없고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오늘 말씀드린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신다. 이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 레위인 후손들은 다른 직업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성전에 들어온 재물을 통해서 당시의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요. 레위인을 제외하고도, 레위지파를 제외하고도 12지파가 있습니다. 자, 12지파가 11조를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모이게 됩니까? 다들 10%씩 하고 그게 12지파니까 120%가 모이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성전에서 사용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구입하고 그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제대로 십일조를 해야 레위인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에 안 나오고 헌금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레위인들이 부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만 먹고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은 지금의 저 같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이걸 목사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목사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목사는 절대로 부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다른 부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부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교회에서 든든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도요, 다른 부업을 하시면서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귀하지 않은가? 아니요. 그분들도 똑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목수로 일을 하면서 주말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기기술자셔가지고 전기공사를 주중에 하고 다니시면서 주말엔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면 또 목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게 목사의 이중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내가 차지할 진짜 유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가요? 통장에 들어있는 그 숫자를 보면서 그게 좀 넉넉하면 아이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간달간달해지고 뭐 여기저기서 빌 날라오는 게 쌓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근심의 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게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들어갈 말. 또 무엇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다. 정답은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답은 건강입니다. 건강.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이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뭐 걸을 수 있어야 건강해야지 예배당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 계단도 올라올 수 있고,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면요, 우리는 실패할 인생들이에요. 언젠가 우리 건강 다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건강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실패한 건가요?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건강을 못 지켰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내가 차지할 마지막 유산은 바로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광야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시험 들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차지할 마지막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만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 붙잡고, 건강 붙잡고, 사람 붙들고, 눈에 보이는 안전을 붙들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이것들이 사라지면 인생도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